73년부터 71년경에 로마에서는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노예 반란인데요. 당시 70명의 검투사하고 12만 명의 노예들이 오직 자유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목숨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그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로마군은 6,000명의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범인 스파르타쿠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한 명을 불러다가 협박하고 또 회유하면서 스파르타쿠스를 알려주면 그러면 너는 풀어주겠다 등등 많은 회유를 하였는데 누구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스파르타쿠스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잡혀가면 다른 사람은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가 스스로 자수를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수하는 자리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도 스파르타쿠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무려 6,000명 모두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모질게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6,000명 모두를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로요. 그리고 그들은 카푸아로부터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6,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6,000명을 전부 처형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도 그대로 나오고요. 또 시오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묘사한 영화 감독이나 그리고 시오미 나나미는 이걸 실패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한 일로서 세상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일임을 그 영화나 그 글은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그 담담한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래, 이게 실패가 아니지.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한 6천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실패가 아닙니까? 두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한 뜻으로 생명 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 흔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한 마음을 품고 한 일을 놓고 생명을 걸고 일하는 거 여러분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부부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서로 피붙이도 아닌 사람들 6천 명이 한 길을 갔죠. 물론 그전에는 12만 명이 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고 6천 명이 남았고 그 6천 명이 끝까지 한 길을 갔다면 그 안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이유는 자유였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선각자가 아니라 6천 명 모두가 생명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때 많이 겪게 되는 우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단한 명의 좋은 친구를 얻는 것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없는 거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예전부터 오랜 세월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주고받고 그와 통신을 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때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진 30년지기, 50년지기, 70년지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요, 몸부림치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친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못 만나고요. 이제 할수 없이 주변에 있는 자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숫자도 미비합니다. 또 그들이 오늘 말한 형제의 우정을 드러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 관계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정말 의지해줄 친구 몇명 없고요. 내가 환난 당했을 때발 벗고 뛰어들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외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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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6천 명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상황은 이건 충격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러운 일입니다. 메리 화이트라는 사람은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표현할 때 언약의 우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언약과 우정이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붙이기를 그것을 형제애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도의 우정은 세상의 우정과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언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특하게 세상은 갖지 못한 이 관계를 믿음을 갖게 되면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는 믿음을 갖게 되면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이 좋아서 관계를 설정하고 좋은 친구로 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신 언약에 따라서 나도 너도 영향을 받는 관계, 믿음에 따라 함께 가는 관계, 믿음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관계, 그것을 성경은 언약의 우정 그리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교육원의 우정은 그래서 세상의 우정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원의 우정이 세상의 우정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우정보다 더 나은 교우관계 갖고 계십니까? 생명을 나눌 것처럼 얘기하는 관계이지만 실제 그렇게 발벗고 뛰어다니는 그런 관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요, 의외로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을 사랑했고 친구로서 존중했고 그리고 그들 안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왕자가 신하에게 왕자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주는 것은 대단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충복에게 왕이 자기가 즐겨 쓰던 어떤 물건을 주면서 네가 나의 진짜 신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증표 정도가 아니라 특권에 해당합니다. 그 특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냐면 그 신뢰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려면 요나단이 행동했던 것을 봐야 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3절에 나오고요. 4절에 보시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그리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하게 참 저 사람 마음에 드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준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생명을 걸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둘만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우정은 성경에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정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진정한 우정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그 믿음이 그 우정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자만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끼리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롯의 관계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단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예, 광고 하나 있는데요. 010-2930 차량을 빼주셔야 된답니다. 다시 010-2930입니다. 뭐하다 끊었죠? 롯과 나오미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관계를 단순하게 제가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 정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부된 시어머니가 과부된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그 시대로서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통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제일 좋은 건 무엇이냐면요. 친정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인권은 보장됩니다. 그 여성의 경제권은 보장이 됩니다. 그 여성의 미래가 보장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가 하는 말이죠. 절대로 떠나라고 하지 마시라고. 저는 어머니 끝까지 모시고 쫓아가겠노라고. 근데 그 맹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정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니.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그런 신앙이 끼어들어가지 않더라도 관계가 성립되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며느리는 떠나도 어머니가 허락했으니까 무방합니다. 근데 따라가겠다는 며느리가 저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듯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롯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보다 못한 게 뭡니까? 성경의 남남끼리의 관계와 여여끼리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그 둘 다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활화산처럼 터져나갑니다. 뜨겁기가 옆에서만 봐도 화끈거릴 정도로 그 강렬함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우정입니다. 믿는 사람끼리의 우정을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행적에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도 언약의 우정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라.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기 보시면 너희들은 나와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친구가 아닙니다. 바로 뒷절 15절에 보시면 원래 종이었습니다. 종은 친구 될 수 없습니다. 친구 될 수 없으니 뭐도 될 수 없냐면 형제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어느 순간에 친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내려가면 종을 친구라고 부르고 종을 형제라고 부르는 혁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양반들이 자기의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했다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드라마나 책이나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종이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보면 그거는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종들 버르장머리 없게 만드는 거죠. 종들이 버르장머리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종이 버르장머리 없으면 조금 있다 우리 집 종이 버르장머리 없어집니다. 그러면 고통을 받으니까 남의 집 주인이 남의 집 종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고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시기 질투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사랑하고 종을 인정하는 것은요. 지금처럼 사람 인정하는 것 다른 겁니다. 아주 혁명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가장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종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친구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아, 주님이 나랑 친구니까 맞먹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태도를 취해주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태도를 또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불렀느냐 찾아보시면 알지만, 특별히 도마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요, 나의 주인 이렇게 부릅니다. 끝까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우정관계가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는 관계였다면 제자들은 끝까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결국 그 주인된 분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실패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과 우정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란 바울이 일방적으로 그들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바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주고받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다르게 표현했을 때 목숨까지 주고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성도 간의 우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정 갖고 계십니까? 친한 생활 20년, 30년, 50년, 70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생활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이 복받고 부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언약의 우정관계가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부자되는 것을 특별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 중에 가장 낮은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때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해버립니다. 그 단언은 농담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죽여 세웠다가 어떨 때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살만한 영역과 부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된 사람은 주의 나라에 들어온 걸 막으실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됨으로 살만큼 된 것으로 어떤 판단도 안 하십니다. 사실 좀 판단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늘 같은 이야기죠. 그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할 사람이, 그런 그룹이, 그런 공동체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나처럼, 나오미와 롯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교우들처럼. 그것을 요청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절묘하게 그걸 피해 다니고 외톨이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을 지키려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옛날 친구 이상 더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관계를 언약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셔서 그들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우정과 함께 더욱 좋아집니다. 생명을 내놓도록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아둘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집 모든 자와 마음이 자라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아둘람과 400명 또는 뒤에 보면 600명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들은 아둘람이라는 지역인지 굴인지 정확하지 않은 어떤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이 아둘람으로 숨어들었을 때 그들은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쫓아온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 400명, 600명 역시도요. 그 본문에 보시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요, 시시때때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투나 눈빛으로도 다 드러납니다. 보통 상처는 뭐로 드러나냐면 적대감으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을 평상시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이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표시합니다. 그래서 타지에 들어가거나 낯선 마을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기쁘게 맞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요, 경계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경계합니다. 600명이, 400명이 상처 입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도망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흉금을 터놓고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고 해소하고 기쁘게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한 집단을 만들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 아비규환일 겁니다. 당장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좀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대부분 가난한 동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라는 곳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특징은 하루라도 싸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님들의 그 치고받고 하는 싸움들 때문에 상처 안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상처를 폭발할 데가 없고 그 폭발할 때 생긴 유일하게 부부였던 겁니다. 물론 더 거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피난처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정말 힘들기, 살기 힘든 곳이었을 겁니다. 어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 대안은 하나님이 조작하신 게 아닙니다. 그 대안은 그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을 놓고 뭔가 일한 겁니다. 여러분, 일해야 바뀌는 겁니다. 여기 100여 명의 이상의 성도가 있는데 이들이 예인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모두 안심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우리 교회는 조금 지나서 없어질 겁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를 믿는 성도들의 열심이지만 그 열심 있는 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제도일 수도 있고 개혁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도와 개혁을 이야기할 때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우정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요, 깊은 상처와 적대감을 갖게 되고 만약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자식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상처와 적대감이 생겨나면 그 가족과 그 사람 구성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 쉽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기본은 타인에게 적대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까칠하다고요. 까도남, 차도녀, 참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참 못된 성격입니다. 이렇게 그 때리는 자유가 있으면 아마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까칠함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지 우리 사회가 드라마를 통해서 미화시키기까지 이르렀고요. 근데 미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까도남이 좋대요. 뭐 차도녀가 좋대요.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과 결혼해서 살 거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멋있는 거죠. 그 까칠하다는 게 그게 뭐냐면 적대감입니다. 잘 해결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커져나가고 힘이 없어서 못하지요. 힘이 있는 한 끝까지 싸우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의 상처를 입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많은 적대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교회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 뵀는데 눈빛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참 불편하시겠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 오면 물론 불편하죠. 낯설죠. 그래서 긴장될 수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씌어져 있는 얼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우리 교회 쌀쌀 맞다고. 아니요. 우리가 겁먹고 있는 겁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겁먹고 있는 겁니다. 돕고는 싶은데 건드렸다가 그 화를 내가 당할 것 같으니까 저분 저 눈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예외교회 미리 나오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믿었던 목사로부터 교회로부터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그 적대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적대감을 그대로 갖고 평생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는 누가 볼까요? 당신이 제일 많이 보실 거고요. 당신의 식구들이 제일 많이 보실 겁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가 더 볼 거고요.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의 모임에서는 그 적대감이 풀어지는 행동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시간이 요합니다. 2년, 3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눈이 천천히 녹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야 되고요. 그 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바닥에 깔려있는 앙금들이 크게 희석되거나 또는 그 앙금들이 크게 새롭게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들의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둘람을 하겠다는 이유는 전에도 멘토세를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개혁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나는 그게 교회를 더 살려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제도를 백날 만들어봤자 우리는 그 제도 뜯어고치냐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주께서 허락하신 우정관계, 언약의 우정 형제애를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에이 여기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기도회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형태가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형태는 그 안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으며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자랑하거나 가르치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 분들이 자랑을 내려놓고 가르치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듣는 사람에게 지금 모종의 자기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랬겠죠. 그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일상을 살다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다가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시장에 나왔다 시장 어디 구석에 서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진심되게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 있게 행동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일부러 기도 시간에 시장에 나갑니다. 구석에 쪼그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 손들고 우렁차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늘어놓는 건 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금식도 했고 구제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쳤으며 나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대까지 그렇게 할 거란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으니 그 시대에 살던 일반 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미친놈, 안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믿음 좋다고 자기 입으로 떠드는 사람에 의해서 그 시대에 막 행해진 겁니다. 그 일에 일침을 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주님이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우리로 치면 우리 안에는 쌍욕 중에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렇게 막 하셨습니다. 왜?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들도 기회를 줘야 될 사람인데 왜 그들에겐 그렇게 매몰차게 했을까요? 이미 기도가 뭔지 알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자기 자랑과 가르침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쓰는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쩌면 맡은 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만약 홀로 있을 때도 그렇다면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의 기도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단 1%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특징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도 역사하신 그분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감사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일반적인 감사로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웁니까? 왜 가슴을 칩니까? 왜 바닥을 칩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솔하게 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에 어떻게 눈물이 안 흘리겠습니까? 어떻게 가슴을 안 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주님께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둥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이 실패하는 이유도 기도와 똑같습니다. 아둘람은 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주가 되면 이미 그것은 포구를 떠난 배입니다. 돛대도 없고 그냥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둘람이 잘못되면 그곳에 자기 자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둘람이 잘못되면요. 누군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다가 다들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아둘람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에 참여하고 오늘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것도 형식적이고 요식적이고 자랑이 아닌 아픔을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걸 내놓으셔야 그 다음부터 인격적인 대화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의 피난처로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가서 부탁하죠. 먹을 것을 달라고.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릴 떡 말고는 없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 드린 떡입니다. 누가 먹어야 되면 제사장이 먹어야 될 떡입니다. 근데 그 떡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요청하기 때문에 아이멜렉은 그것을 내줍니다. 그곳에 사울이 보낸 자들이 있었죠. 끈앞으린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드디어 군사를 몰고 아이멜렉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액이 살고 있는, 아이멜렉이 살고 있는 제사장 마을에 쳐들어가서 사람들과 짐승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22절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탓이랍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되지만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들을 슬쩍 눈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 본문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도액을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먹을 것을 챙겨나가기 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급하게 가지고 나가서 자기 식구들을 먹이고 함께하는 자를 먹이는 일에 집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멜렉 그 마을과 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아차했던 겁니다. 거기에 도액이 있었다면 내가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도액을 잡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아이멜렉에 취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걸 챙기지 못하고 가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 그들이 몰살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게 자기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 움직였다. 잘못 생각했다. 사거리가 있는데요. 좌회전 차선에 차들이 쭉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란불로 탁 바뀌고 빨간불로 탁 바뀝니다. 그러면 차들이 서야 되는데 빨간불로 탁 바뀌고 난 다음에 한 대가 휙 좌회전을 합니다. 이쪽 편에서 파란 신호를 본 차가 앞차가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이쪽에서 좌회전이 오니까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뒷차가 받아버렸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신호 지키지 않고 지나간 차입니다.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앞차 쫓아나가던 뒤차입니다. 여러분, 그때 실제 신호를 위반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내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나의 약간의 잘못이 남에겐 큰 피해인 게 이 세상입니다. 나의 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일이 실제 얼마나 많은데요. 사회 관계 속에서 잘 모르게 벌어지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가족 안에서는요. 부모와 자식 안에서는요. 다윗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본인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이 자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는 것. 이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해 있는 아들라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이 늘어나실 겁니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잘 가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아, 내 몸이 힘든데 그래서 옳은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그래서 옳은 겁니다. 왜? 그 일을 그대로 밝힘으로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밝혔다면 그건 책임지는 것이고 책임지는 자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책임지는 자가 있는 아돌람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실까요? 아니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왜 우리에게 친구가 없을까요? 우리는 남의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묘하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친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랑 일변도요, 가르치려고 드니까 재수없다는 얘기 듣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동네 사람이 다 반대해요. 그러면 사탄의 물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동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동네 사람이 우리를 반대한다. 어떻게 할까?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게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거세게 오는 민원들과 방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사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구호와 이야기 속에 뜻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자기 탓을 하는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겠죠. 돈 몇 푼 줘서 입을 막지 않고요. 손해보고 물러서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물러서면 당장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밀려나는 것 같은데 잊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주민 다 싫어하는데 거기 밀고 들어가서 왕국을 세워도 세워놓고 그 모두를 사탄으로 만드는 게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들 전부 사탄으로 싸잡아가지고 전부 지옥에 보내놓고 나 혼자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나의 이야기가 나의 책임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둘람은 그게 1번 목적입니다. 예인교회 제도 세웠다, 뭐 했다, 10년 동안 잘했다. 여러분 그거 애들 말로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우정이 없는 겁니다. 감싸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을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하면 쫓아내고 어려운 말하면 밑담아 버리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편안함을 누리겠습니까?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를 하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 여기가 피난처구나 하는 공감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인교회 좋게 말합시다 이게 아니라 저는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함께 어울려서 손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죠. 나의 이야기, 나의 탓이란 말을요,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줄이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시인 정현종 씨가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공감이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된다고 그 시가 얘기합니다. 우리 시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운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사람은 한 인격이 외형만 가지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역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그 역사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또한 내일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인격체가 우리 공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이하게 하는 일들이 그 문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알맞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바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좋은 표현인데 참 어렵습니다. 참 좋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람이 휙 불면 본인이 가고 싶은 어떤 길로만 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이사이를 한꺼번에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요. 바람이 휙 지나가는데 모든 걸 더듬었습니다. 모든 걸 감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람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람처럼 찾아온 방문객의 그 모든 곳을 더듬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람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필경 환대라고요.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공감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그가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악한 길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이고 그 사람에게 있는 길이라면 인정해주고 그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 공감할 때 그래야지만 그 방문객은 식구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교회 내에 모두 방문객인 겁니다. 모두가. 그럼 방문객,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 그들의 눈초리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눈초리 좋지 않음들이 사라져서 측은하고 따뜻하고 온유함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둘람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모이자고 하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해보고 싶은 겁니다. 마틴 부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집을 사주시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야기 들어주는 일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버의 이야기를요. 시인이면서 상담심리학자인 김전미정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없는 시간을 쪼개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음침한 마음의 골짜기까지 애써 동행한다. 공감은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편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오해 속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제도 멋진 교회 하나 만들고 유명한 목사 만들고 싶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친구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 옆에 맹세할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것이 한 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 명이 되어서 또 그들과 연결된 여러 정말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픈데 1,200명이 같이 관심 갖고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아둘람이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야 하며 예인교회의 아둘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